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 부장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강력한 유엔 대북결의 제재안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에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양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전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마 총통이 음력 설을 앞두고 타이완 군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내일 병력이 주둔해 있는 타이핑 섬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핑 섬은 중국과 타이완 외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속해 있으며 현재 타이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곳에 새 등대를 건립하고 활주로와 항만을 확장하는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이어 오늘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이란은 최근 핵합의 이행으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상황이어서 로하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중 양국 간 여러 무역협약들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이란은 특히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100여 대를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앞서 이탈리아에서 마테오 렌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과 면담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하니 대통령에게 테러와 무기밀매에 반대하는 다른 중동 국가들의 이란도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오늘 연례 부패인식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가 91점으로 청렴도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와 스웨덴이 90점으로 공동 2위, 뉴질랜드는 88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85점, 홍콩과 일본이 75점으로 상위권에 올랐으며 한국은 지난해보다 다소 올라 37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북한과 소말리아는 각각 8점으로 청렴도 순위가 가장 낮은 부패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전세계 자유도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50개 나라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시리아와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 소말리아, 북한 등을 최악의 자유침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일 미국 폭스뉴스가 주최하는 TV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아이오와주에서 상이용사들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토론회 시청률은 저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폭스뉴스의 유명 여성 진행자인 매긴 켈리와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토론회에서 켈리 진행자가 트럼프 후보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문제 삼자 트럼프는 그 뒤 켈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미국 리버트 대학의 제리 폴웰 총장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해 주목됩니다. 신생아에게서 작은 뇌 질환인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유럽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오늘 최근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한 명에게서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댕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계열로 이에 감염되면 일반인은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지만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이돼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조상진입니다. 홀로코스트 이후에도 서정신은 가능한가? 철학자 테오도르 아르누는 홀로코스트를 두고 더는 서정신을 쓸 수 없을 만큼 잔혹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학살 정책이었던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이 바로 오늘 1월 27일인데요. 1945년 1월 27일은 대표적 홀로코스트 시설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이날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로 지정하고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이 되면 오전 10시부터 사이렌이 울리고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합니다. 당시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의 숫자는 600만 명. 이 가운데 여자와 어린이 100만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모일을 통해서 혹은 영화와 책을 통해서 그때를 잊지 않으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오늘 워싱턴에 이스라엘 대사관을 찾아 추모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희생자들과 또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인권을 유린하고 잔혹하게 짓밟는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3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월 28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평양은 대체로 맑겠고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함흥도 맑겠는데요. 영하 8도, 영상 2도,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영하 7도,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6도,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노래입니다. 라팔로마.
¿Dónde va que mi voz? Ya no quiere escuchar. ¿Dónde va que mi vida se apaga si junto a mí no está? Si quisiera volver, yo la iría a esperar. Cada día, cada madrugada, para quererla más. Se fue con su canto triste a otro lugar. Dejó como compañera mi soledad. Una paloma blanca me canta al alba. Viejas melancolías, cosas del alma, llegan con el silencio de la mañana. Y cuando salgo a verla fuera su casa, ¿dónde va que mi voz? Ya no quiere escuchar. ¿Dónde va que mi vida se apaga si junto a mí no está?
Sala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란 정상으로는 20년 만에 유럽을 국빈 방문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유럽과의 경제 협력과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응엔 푸종 서기장이 재선출됐고요. 전 세계 자유지수가 10년째 후퇴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유럽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로하니 대통령이 이란 정상으로는 거의 20년 만에 유럽을 국빈 방문한 건데요. 특히 이란이 지난해 주요 6개국과의 핵협상 타결에 이어서 합의 이행에 따라서 최근에 핵 관련 제재들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방문도요, 그동안 제재로 황폐해졌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바티칸에 이어서 오늘 프랑스를 방문하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정부 강료들과 함께 기업인 등 재계인사 100여 명이 동행하고 있어서 그만큼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도 역시 대규모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군요.
네, 로하니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하고요. 마테오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 맞춰서 두 나라가 총 18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예. 자, 주로 어떤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이란의 이제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생산 시설과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 건설 사업의 주요 이제 계약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체결한 총 184억 달러 규모의 계약 중에 이제 굵직한 것들로는 송유관과 석유 생산 시설 건설 사업이 40에서 50억 달러, 또 철강 분야 최대 63억 달러,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43억 달러 등입니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요, 루아니 대통령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빈으로 크게 환대했는데요. 두 정상은 두 나라가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도 늘려가기로 했는데요. 이탈리아는 유럽 나라 중에서도 이란이 이제 제재에 직면하기 전에 이란과 경제 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이란은 그 지난 제재 동안에 경제 발전을 이루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 그 핵 관련 제재 해제로 인해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요, 앞서 핵 합의와 제재 해제로 이란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면서 경제 재건을 위한 해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네. 8%의 높은 경제 성장 목표도 제시를 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유럽 방문의 목적도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과 동시에 성장과 개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전환기를 맞은 이란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이탈리아 기업인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라면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개방을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루아니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도 이어졌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이란 대통령과 로마 가톨릭을 이끄는 이 교황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화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막고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두 사람이 이제 뭐 40분 정도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서로 다른 종교의 공통된 가치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고, 특히 이 로하니 대통령은 이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이 교황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항상 이제 하던 단골로 하던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예.
이번엔 이 말을 이제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이 교황에게 한 것인데,
예.
이란 지도자와 로마 가톨릭 교황의 만남도 1999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로하니 대통령 이탈리아를 방문했고 바티칸에 이어서 오늘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요?
네, 이 엘리제궁에서 환영식에 이어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달리 로하니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은 열지 않기로 했고요. 이탈리아보다는 다소 냉랭한 분위기인데요.
예.
경제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발표할지 주목이 됩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국제무대 복귀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이 중동지역 긴장 완화에 기여를 하고 사우디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란이 프랑스에서 대형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네,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앞서서 이란 정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프랑스에 본부를 둔 에어버스사 여객기 114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요.
예.
이란이 오랜 경제 제재로 노후한 여객기들의 정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 여객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란 의회 관련 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3년간 총 500여 대의 여객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란 정부는 또 앞서 핵 관련 제재가 풀리면서 외국에서 환수하게 된 자금을 외국 계좌에 계속 보관을 하면서 여객기 구매를 비롯한 이 중요한 물품의 수입 대금 결제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트남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응웬 푸종 서기장이 재선출됐군요.
네, 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이자 또 앞으로 5년 임기의 새 지도부를 이끌 차기 서기장으로 응웬 푸종 현 서기장이 재선출됐습니다. 종 서기장은 친중국 성향의 온건 중도파고요. 지난 2011년 서기장 자리에 처음 올랐는데 이번에 재선출된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종 서기장보다는 미국과 좀 더 가깝고 이 개혁파였던 응웬던중 총리는 물러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지만 중 총리는 중앙집행위원 후보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베트남은 180명의 중앙집행위원회를 뽑고 여기서 16명의 정치국원을 다시 선출한 뒤에 이 중에서 이제 서기장과 총리 등 국가 지도부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총리의 중앙집행위원 퇴임은 총리 퇴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앞서 중총리 서기장이 도전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돌연 물러난 이유에 대해서 추측들이 많습니다.
네, 좀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서 전해드리면요.
예.
이 중총리가 지난 10년간 총리로 재직을 하면서 개혁 정책을 이제 이끌어왔죠. 또 지난 몇 년간 매년 6%대 후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빈부교차가 커지고 또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국영기업들이 부실화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입니다.
예.
지도부 내 친중 성향의 보수적인 인사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이 중총리의 책임론이 재개가 됐고 그래서 중총리도 퇴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종서기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공산주의 이념 약화와 부패, 관료주의, 방만함 등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주의의 길은 베트남 현실에 여전히 적합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종서기장이 재임에 성공하고 중총리는 물러나게 되면서 이 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동이 걸린다기보다는요 개혁 정책의 속도를 늦추고 예. 정책 재점검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뭐 이미 몇십 년 동안 개혁 정책을 이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변화는 없겠지만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인데요. 차기 총리로 중총리와 함께 개혁 정책을 추진한 응웬 수원폭 부총리가 이제 내정된 점도 개혁 기조를 유지할 거란 관측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자유지수가 10년째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세계 각국의 자유지수를 조사합니다. 지난해를 보니까요, 세계 72개국에서 자유지수가 악화됐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10년째 자유지수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보고서는 독재 국가들의 계속된 탄압, 또 테러 공격과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 등을 그런 이유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자유가 가장 억압받는 나라로는요. 북한, 또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 시리아,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꼽혔습니다. 또 전 세계 195개국 중에 50개국은 자유가 없는 나라로, 59개국은 부분적인 자유만 허용되는 나라로 분류가 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자유가 가장 억압받는 지역으로 지적됐습니다.
예. 자, 중동과 이 북아프리카에서는 내전과 폭력 사태로 그 많은 피해를 입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그와 관련해서도요. 유럽으로 대규모 난민과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의 높은 민주주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 여러 국가들이 난민이 대거 몰려들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또 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연방정부 건물을 점거해온 무장시위대 지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숨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다음 TV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선언한 소식, 또 소아 당뇨라고 불리는 제1 당뇨의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죠. 지난 1월 2일이었죠.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연방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3주 넘게 이제 농성을 벌여왔는데 시위 지도자들이 체포됐군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어제 무장 민병대 지도자 에먼 번디와 동생 등 7명을 체포했습니다. 에먼 번디 일행은 어제 지역사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FBI 요원들과 경찰에 의해서 저지됐는데요.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무장 시위대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면서 에먼 번디와 동생 라이언 번디 그리고 다른 세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이 당국은 나중에 다른 시위대원 두 명을 또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당국이 다소 관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제 마침내 행동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3년에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일어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
이 텍사스 웨이코 사건이라면요. 이 사교 집단 다윗교의 농성을 풀기 위해서 이 당국이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했다가 76명이 숨진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로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FBI에 대해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 무장 시위대가 연방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이유가 뭐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들은 연방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항의합니다. 오랫동안 연방정부가 이 공유지 사용 문제로 이 서부 목장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서부에 있는 13개 주의 경우 연방정부 소유지가 적게는 이 토지의 20%, 많게는 뭐 85%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장주들은 연방 소유지를 이 지방 정부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드와이트 해먼드라는 그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예. 이 드와이트 해먼드 부자, 연방 정부 소유지 불을 지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먼드 부자는 2001년과 2006년에 연방정부 소유지에 방화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각 3개월과 1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그 복역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에 연방판사가 항소심에서 이들의 복역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이 재수감을 명한 겁니다.
네.
이 연방 소유지에 대한 방화죄는 원래 이 최소 형량이 5년인데 이를 채우지 않았으니까 이를 다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난 1월 2일에 이 에먼 번디가 이끄는 무장 시위대가 해먼드 부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이 멀루어 국립 야생 보호 구역에 들어가서 본부 건물을 점거한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그 무장 시위대가 해먼드 부자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정작 그 해먼드 부자는 시위대 행동이 달갑지 않다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지난 4일에 이미 순순히 교도소에 가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예.
하지만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몇 년이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사실 해먼드 부자는 재판에서 일부러 방화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 번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침입식물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질렀던 것이고 또 한 번은 산불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소유지에 불을 질렀는데 의도치 않게 연방정부의 그 소유지로 불이 번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체포된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들이 무력 사용과 협박, 위협으로 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위 지도자 에먼 번디의 동생 라이언 번디가 이 체포 과정에서 가벼운 총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사망자는 시위대 대변인 역할을 해온 로버트 라보이 피니컴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이 멀루어 야생동물 보호 구역에 무장대원이 몇 사람이나 지금 남아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시위를 주도한 에먼 번디 형제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번디 형제는 네바다주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인데요. 지난 2014년에 아버지 클라이븐 번디와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또 대립했던 일이 이미 있습니다. 이 번디 가족이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10년 넘게 이 불법 방봉을 해왔는데요. 연방토지관리국이 번디 가족이 소유하는 가축을 이 공유지에서 내보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자 번디 가족은 연방정부 관리가 해당 구역에 들어오면 이 총을 쏘겠다고 하면서 대치를 했고요. 결국 연방 당국이 물러나는 것으로 당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미국 그 경선 과정이 오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월 1일에 아이오와 당원대회에 이어서 2월 9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고요. 또 2월 20일에는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당원대회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등 오는 6월까지 이 미국 각 주에서 당원대회나 예비선거를 통해 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됩니다.
네. 자, 그 가운데서도 이 아이오와주는 후보들이 처음 공식적으로 대결을 하는 곳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대선의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자, 아이오와 당원대회 결과가 이후에 예비선거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이제 공화당 당원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 이번 토론에 불참을 선언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이 오는 목요일 28일에 또 한 차례 TV 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이 폭스 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맥인 켈리 씨에 대한 불만 때문인데요. 이 켈리 씨가 자신을 편파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아, 트럼프 후보는 지난 8월에 이 폭스 뉴스 주최로 열린 1차 TV 토론회 이후 이 맥인 켈리 씨를 맹 비난했는데요. 1차 토론회 때 켈리 씨가 이 과거 트럼프 후보의 이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언급하자 발끈한 겁니다.
예. 이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토론에 불참을 선언했는데 현명한 결정일까요?
네, 별로 현명한 결정이 못 된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 트럼프 후보는 목요일 TV 토론회에 참가하는 대신에 아이오와주에서 재향군인들과 부상군인들을 위한 단체를 위해 모금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서 자신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토론회 시청률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주 내내 이 토론회에 불참할지 모른다고 말해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폭스뉴스가 트럼프 후보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토론회 불참을 확인한 거죠. 폭스TV 측은 트럼프 후보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른 후보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테드 크루즈 후보는 어제 트럼프 후보가 켈리 씨를 두려워해서 이 토론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토론회는 취업 면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아, 크루즈 후보는 취업 면접에 나오지 않은 지원자를 고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크루즈 후보는 이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후보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어제 트럼프 후보에게 자신과 1대1로 이 토론 대결을 벌이자고 또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인 제프시 후보 역시 트럼프 후보를 비난했는데요. 진행자 맥인 켈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11월에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맞서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 보수 언론인의 말에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에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의 지지를 받았는데 어제도 유명 그 보수 지도자들이 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인 제리 펄웰 리버트 대학교 총장이 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펄웰 총장은 그동안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해오긴 했는데요. 이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는데 어제 드디어 한 겁니다. 펄웰 총장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 이 두 후보가 모두 이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지 선언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역시 크루즈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의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역시 아이오와주에서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 민주당은 이 월요일 2월 1일 아이오와 당원대회 전에 추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 없습니다. 아,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오늘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아이오와 선거 유세를 잠시 중단하고 미네소타로 향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후보에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일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길 꺼려오긴 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샌더스 후보와의 오늘 회담이 이 비공식적인 것이고 이 공식적인 의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 매우 영리하다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축혀 세웠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1기 때 국무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도 소아 당뇨 환자가 많다고 하죠. 지난해 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북한 조선병원협회 당뇨위원회를 통해 140여 명의 소아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아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미국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아 당뇨는 당뇨병 가운데 하나로 또 제1형 당뇨라고도 하는데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돼서 생기는 병으로 주로 어린 시절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소아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아 당뇨 진단을 받으면 평생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요. 미국 의료진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저 말씀해 주신 대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인슐린을 재생하고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몸에 심을 수 있는 캡슐에 넣어서 이 복강에 이식한다는 건데요. 이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대, MIT 등이 참가한 합동 연구팀이 개발한 이 치료법은 최근 권위 있는 의학지인 네이처 메디슨과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실렸습니다.
네.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된 건가요?
그건 아직 아니고요. 이번 연구는 쥐를 통한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됐다고 합니다.
예.
베타세포 캡슐을 1형 당뇨병 쥐의 복강, 그러니까 배 안에 이식을 하자 이 캡슐 속에 인슐린 생산하는 베타세포들이 췌장에서 포도당에 반응해서 인슐린을 생산했고요. 혈당 조절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에 개발된 캡슐은 인간의 몸에 심었을 때 이 면역 반응 때문에 캡슐 주변에 상처 세포 조직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캡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새로운 캡슐은 쥐 실험에서 6개월 동안 면역 반응 없이 안전하게 인슐린 생성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캡슐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앞으로 수년 안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평생을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 당뇨병 환자들로서는 정기적으로 이 캡슐을 복강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당뇨를 치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만 이 캡슐을 교체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최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에서도 효과가 입증된다면 미국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함께 들어보시죠.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I'm flyi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올 여름경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직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유럽연합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인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범국민적으로 검토하면서 유럽연합 위기설이 또다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럽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그 배경.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럽 대륙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한민족의 뿌리에서 나온 나라도 있지만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저마다 다른 언어와 문화, 화폐를 갖는 독립국가들로 발전해 왔죠.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 전쟁을 피하고 서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We must recreate the European family in a regional structure.
네,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섰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창설의 아버지로 당시 유럽의 지도자 11명을 꼽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윈스턴 처칠 총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처칠 총리는 유럽이 하나의 지역구도 안에서 반드시 재창조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들의 연합체인 유엔이라든지 미국이 50개의 독립된 주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 미 합중국이 된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의 유럽연합은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이런 생각들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찢긴 유럽을 하나로 묶고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탄생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장 모네입니다.
Les décisions de ce premier exécutif européen qu'est la haute autorité sont exécutées dans nos six pays.
모네는 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철강과 에너지 자원인 석탄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대신에 초국가적인 기구가 이 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시장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고요. 마침내 1951년 4월 18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6개 나라가 석탄과 철강 채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출범시킵니다.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
네, 1967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유럽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영국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하고 유럽 공동체로 통합될 때까지 내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1973년에 덴마크,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 공동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1981년에는 그리스가, 그리고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면서 12개 나라로 확대됩니다.
유럽 통합 가속화.
네, 회원국이 12개 나라로 늘고 경제 통합의 경험과 성과가 쌓이면서 이제 경제 통합을 넘어서 정치 통합과 단일 통합권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됩니다. 결국 1991년에 12개 회원국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모여서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 창설을 위한 유럽연합조약을 체결하고요. 1993년 11월 1일 유럽연합을 출범시킵니다.
유럽연합조직 둘러보기.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은 모두 28개 나라입니다. 유럽연합의 수도는 벨기에 브뤼셀이고요. 유럽연합 본부도 이 브뤼셀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기준 유럽연합의 인구는 5억 8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총 생산 GDP는 2014년 기준으로 18조 4,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의 30%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무역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화폐는 유로입니다. 2015년 현재 28개 회원국 가운데 19개 나라가 이 유로화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 9개 나라는 자국의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도널드 투스크 전 폴란드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
네,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회원국들이 늘고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적인 편차가 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존의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 중유럽,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회원국들은 이들 국가가 가입하면서 유럽연합 전체가 약화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소 국가들은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또 동유럽이나 중유럽 국가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대거 몰리면서 생기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The Greek Prime Minister went to Brussels Monday to present a new proposal to his Eurozone.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에 발생한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 사태는 유럽연합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사건이 됐는데요. 여기에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국가로 대거 몰리면서 유럽연합 위기설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국가로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로는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꼽을 수가 있고요. 현재 터키와 마게도니아 공화국,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 모두 5개 나라가 후보국으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alk all over somebody. Walk all over somebody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walk all over somebody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an,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and I'm really offended.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You're right. I will say something first thing tomorrow.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Man,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And I'm really offended. 야, 사장님께서 나한테 함부로 대하셔서 정말 기분이 불쾌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사장님께 뭐라고 잘 말씀드려봐. 함부로 대하시도록 두지 말고 라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제이슨도 You're right. I will say something first thing tomorrow. 맞아.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그 말씀부터 드려야겠다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walk all over somebody. Walk all over somebod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and I'm really offended.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You're right. I will say something first thing tomorrow.
Today's expression is walk, W-A-L-K, walk, all, A-L-L, all, over, O-V-E-R, over somebody. Walk all over somebody. If you walk all over somebody, you are taking them for granted or treating them badly. Walk all over somebody를 직역하면 누군가를 밟고 지나가다, 즉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다, 모질게 다루다 또는 깔아뭉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의 사장님이 제이슨에게 함부로 대한 모양입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다는 제이슨의 말에 사장님이 더 이상 그렇지 않도록 잘 말해보라고 충고합니다. 영어로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Do not walk all over someone. You should always treat them with respect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하지 말고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You shouldn't let Lisa walk all over you like that. 라고 하면 리사가 너를 그렇게 깔아뭉개도록 놔두면 안 돼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and I'm really offended.
You should definitely say something to him.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You're right. I will say something first thing tomorrow.
Let's review. If you walk all over somebody, you are treating him or her with disrespect. Walk all over somebody. Walk all over somebody.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 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56년 1월 27일 오늘 주피터 교향곡 피가로의 결혼 등을 작곡한 음악의 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작곡의 재능을 보인 모차르트는 5살 때 처음으로 소곡을 작곡했습니다. 궁정 바이올리스트였던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6살 때부터 모차르트를 데리고 민헨, 빈, 마나임, 파리, 런던 등지를 여행하며 모차르트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성악, 오페라, 교향곡, 행진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총 600여 곡 이상의 음악을 작곡한 모차르트. 그는 빈 고전파의 양식을 확립한 음악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27일 오늘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향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saya ajak Anda untuk langsung menuju RSPP Jakarta bersama Dwi Anggia. Anggi, apa sebenarnya terjadi di sana?
네덜란드의 통치기였던 1921년 인도네시아의 족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수하르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네덜란드 식민지군에 입대했습니다.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복무했고 그러던 중 1965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67년 수하르토는 수카르노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 후 수하르토는 32년에 걸쳐 철권 통치를 펼치다가 1998년 아시아에 닥쳐온 금융위기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에서 물러납니다. 재임 시 자녀들과 친인척을 동원해 막강한 경제 권력을 구축했던 수하르토. 그는 말년에 들어 뇌졸중으로 병세가 악화됐고 몇 차례 위기를 넘기다가 2008년 오늘 생을 마감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